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1일 수요일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와 구약 느헤미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아래서 나의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그대에게 부탁했던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대는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이 그런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여라. 그리고 진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의 정신을 파는 것도 못하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말다툼이나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율법이 바르게만 사용되면 선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치 못한 자와 죄를 짓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 살인자,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와 동성애자, 노예 상인과 거짓말쟁이와 거짓 증언하는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건전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건전한 가르침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그분은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내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폭력으로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게 넘치게 부어졌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다. 나는 그 죄인들 가운데서 첫째 가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악한 죄인인 나를 본보기로 보여주시려는 것이다. 이제 영원한 왕이시며 오직 한 분뿐이시고 눈으로 볼 수 없으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빈다. 아멘. 내 아들 디모데여, 전에 그대에 관하여 받은 예언들에 따라서 내가 그대에게 명한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고귀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굳게 지키고 깨끗한 양심을 지녀라.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이고
예레미야기 제5장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사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계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노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연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익이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과 주어진 과정 그리고 유효한 시간까지 대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오늘 3장 마지막에서는 그나마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 즉 적극적인 역할을 가르치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역시 믿음의 귀중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훈계하고 감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키우는 역할을 하였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다윗이 겪었던 사주의 감격, 시편 32편 1절을 그대로 인용함을 듣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7절에서 8절이죠. 앞에서 여러 번 말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익하고 의미 없는 어떤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왜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는 간략하게나마 긍정적인 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이라도 그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귀한 복음의 가치를 알도록 가르치고 키워가는 초등교사 역할을 율법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오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을 유치하다는 표현을 곧잘 씁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유치한 상태인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꾸미는 데 있어서 겉으로나 속으로는 랍비들 밑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배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럴싸한 대상이었지만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음을 지적하시는 내용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말로는 그럴싸했지만 삶은 그런 가르침과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었던 데서 그들의 가르침은 듣되 행동을 본받지 말 것을 주께서 당부하셨습니다. 23장 3절이죠. 그런 모습이 결국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생명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그러나 반대로 율법은 사람을 얽매고 가두어 두었다고 지적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특히 자신을 포함한 율법을 추종하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 주체를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이 주어질 약속의 때까지 사람들을 묶어두고 복음이 선포될 때까지 가두어 두었다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매인 것이나 갇힌 것은 모두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무엇에 묶이고 가두어 두었는가 하면 죄의 감옥에 잡혀 있었던 즉 죄인과 같은 포로의 상태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매이고 갇힌 상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이어지는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기록되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직책은 그레코로만 시대에 이 초등교사 역할은 주인의 어린 자녀를 훈육하여 상위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키우고 교육하는 교사를 표현하는 말로 글자의 교육에서부터 인성교육까지 가르치고 잘못하면 체벌도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4절 하반절에 그래도 이 말씀은 같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소망적입니다. 믿음이라는 확실하고 온전한 약속이 오기 전에 율법은 사람들을 죄에 얽매어 가두어 두었다가 믿음에 임계하여 드디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와 가까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24절과 같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증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온 후입니다. 25절에서 27절이죠. 과거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지만 생명의 법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가능해졌고 이 십자가를 거쳐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초등교사인 율법의 간섭과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5절인데 그럼에도 이 말씀은 율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율법의 지배 아래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6절입니다. 특히 율법에서 해방되어 즉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것들은 예외가 없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나는 장소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장소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26절에서 다 믿음으로 라고 했던 표현이 27절에서는 누구든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에 했는데 사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가르치신 바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우편 강도는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런 후 복음이 땅끝으로 증거되는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의 가장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하는 물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가르침의 그림자적인 모형을 창세기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에게 요점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창세기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하고 자격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한 언약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지 않도록 믿음의 바른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관한한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2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차별 없는 자격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고자 하는 데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에 해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당시 인종으로서 차이를 크게 이대별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백성 유대인, 즉 종교인들이고 헬라인이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비신앙인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란 종으로 사람들의 수하에 부림을 받는 사람들로 자유인은 종과 다르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종을 부리는 사람들로 신분의 구분을 말하는 것이고 성별의 차이는 남자나 여자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별하는 양성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각각 표현하여 이 믿음의 법에는 지구상의 어떤 사람도 이 은혜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8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역시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인데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의 약속 16절로 되돌아가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했던 약속의 결론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라고 자주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로소 성취되고 완성됨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받으실 주
찬양받으실 주
날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사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호사라게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예수 놀라우신 주 찬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원수들로부터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왕의 왕을 경배해
왕의 왕을 경배해
영원토록 찬양해
영원토록 찬양해
건지리
원수들로부터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오사랑의 신반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세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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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여드렛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이라 부르는 곳으로 가야 했지요. 제사장만 성전에 들어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바깥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쓰인 향은 불에 탈 때 달콤한 향기가 나는 고무 향료입니다. 그 당시에 사가랴라 하는 나이 많은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부부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산에 아이가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피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던 사가랴가 문득 고개를 들자 제단 옆에 주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를 보고 너무 무서워 그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천사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있으므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를 방문한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남자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시오. 이 요한이 후에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어떻게 자기가 이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아주 많았거든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므로 마땅히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사가랴가 왜 그렇게 오래 안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사가랴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난 후 엘리사벳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지들이 모두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기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요한이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어느 사람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 아기를 요한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한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바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려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12권의 선지서 가운데 요나서만큼 잘 알려진 책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는데 결국에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니니의 온 성이 회개했습니다. 요나는 죄악의 도시 니니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낮은 매우 덥습니다. 하나님은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요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늘을 만드는 식물을 자라게 했습니다. 요나는 그 그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한 니느웨 성을 용서하고 멸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속상한데 그늘을 만드는 식물까지 벌레가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아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사용해 도망가는 요나를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요나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둘째, 큰 물고기가 순종했습니다. 셋째, 그늘을 제공했던 박능쿨이 순종했습니다. 넷째,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도 순종했습니다. 다섯째, 이방 선원들도 순종했습니다. 여섯째, 니느웨 백성도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모든 피조물과 등장인물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의 구속이었습니다. 그 구속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낼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모두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스는 단지 큰 물고기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가라는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